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시간 마음 활짝 열고 옥토 같은 심령으로 주신 말씀 잘 듣고 깨닫고 새기며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보에 있는 것처럼 인생학교 2입니다. 2주 전에 살펴봤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졸업한 첫 번째 인생학교, 애굽이라는 인생학교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애굽이라는 인생학교가 어떤 학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애굽이라는 인생학교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배우는 그런 학교였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노예가 되어 애굽으로 팔려간 그 사건에서부터 출발한 애굽이라는 이 인생학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통하여 그들이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고 배우는 그러한 학교였는데, 교회 여러분 모두 여러분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통하여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고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애굽이라는 인생학교를 졸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입학한 두 번째 인생학교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입학한 두 번째 인생학교는 광야라는 인생학교였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오늘 첫 번째 본문 출애굽기 15장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인생학교인 광야학교에 이제 막 입학하는 장면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열 가지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극적으로 끝마친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난 역사죠.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 애굽이라는 인생학교를 완벽하게 확실하게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을 떠나서 애굽이라는 인생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막 광야라는 인생학교에 첫 발을 내디딘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학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받은 수업 고난이라는 과목이었습니다. 그것도 삶에 있어서 너무나 필수적인 기본적인 요소죠. 마실 물을 얻지 못하는 아주 힘겨운 고난의 과목을 경험하게 됐는데, 자,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인생학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웠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인생학교를 통해서 배운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힘겨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5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부르짖었더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인생학교에서 처음으로 받은 수업, 처음으로 딱 만난 수업, 고난이라는 과목이었어요. 근데 사실 광야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십니까? 광야라는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은 뭐 고생, 뭐 어려움, 뭐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학교에 입학했다고? 아, 그럼 다 당연히 고생을 하겠구만. 아, 광야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기대한다는 거, 그건 말이 안 되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학교를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아, 광야는 광야니까 당연히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일단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막 탈출했다고 했잖아요. 애굽에서 이제 막 탈출했기 때문에 광야가 얼마나 척박한 곳인지, 광야가 얼마나 힘겨운 곳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모세를 제외하고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면서 목자로 살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모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애굽 땅을 벗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광야가 어떤 곳인지 경험한 적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인생학교에서 처음으로 받은 이 고난이라는 이 과목, 광야학교에 입학을 딱 하자마자 만나게 된 이 고난이라는 과목은 남들이 볼 때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낯설고 더더욱 힘든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 우리 하나님께서 자그만치 홍해를 갈라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의 칼날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보호해주셨고, 그리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모조리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주셨어. 이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앞으로 꽃길만 걸을 거야. 우리 앞에는 탄탄대로만 열려있을 거야. 이런 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라는 이 과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많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인생 학교에서 고난이라는 과목을 만나 힘들어하는 이와 같은 모습,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쳐줍니다. 뭡니까? 오늘날 우리 역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 수많은 고난의 과목들을 만날 수 있고 또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을 주셔야지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 수많은 고난을 만난다고 어째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맞아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들어야 하고 가져야 하는 소망은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19세기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한 찰스 피니 목사는요,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소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해서 그의 삶이 온통 황금빛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크리스찬은 이 세상 속에서 진흙탕 같은 힘겨운 순간순간을 걸어가게 된다. 여러분, 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 진흙탕 같은 힘겨운 순간을 걸어가는 것이 어떻게 해서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자, 찰스 피니 목사의 말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크리스찬이 꼭 가져야 할 소망은 진흙탕 같은 힘겨운 순간순간을 지나는 동안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하는 소망, 힘겨운 삶의 순간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소망은 힘겨운 삶의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소망이라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에 아멘이 되십니까? 봄이 되면요, 이제 입춘대기라는 글자와 함께 저기 있는 이제 만사형통, 예, 이런 글자를 이제 뭐 집 대문이나 아파트 현관 앞에다 이렇게 붙여놓는 그런 집이 종종 있지요. 예, 뭐 입춘대길, 뭐 건양다경 뭐 이런 글자도 있는데, 사실 뭐 봄 계절 상관없이 어떤 계절이든 1년 365일 저 만사형통, 모든 사람들이 좋아함. 아, 모든 일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착착착착 풀려간다는 것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 한번 설명한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만사형통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그런 의미, 내가 마음먹은 대로 모든 일이 착착착 풀려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만사형통은 고난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즉,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앞에 놓인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의미의 만사형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적인 만사형통의 의미를 아주 잘 표현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영국의 찬양사역자인 크리스 A. 보 워터 목사가 작곡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라는 찬양인데,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교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인생 학교에서 고난이라는 과목을 만나 힘들어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 힘겨운 고난의 순간을 만나게 되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힘겨운 순간에 우리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힘겨운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앞에 놓인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적인 만사형통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인생학교를 통해서 배운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민수기 21장 4절로 6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물뱀들을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예, 오늘의 두 번째 본문이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학교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대단히 특이한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이들이 죽은 사건. 아니,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시다니, 죽게 하시다니, 이 얼핏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인데, 그러나 이 사건은요,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준엄한 심판의 결과이고요. 또한 더 중요한 것. 이 사건 속에, 잘 들으십시오. 이 사건 속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살려주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이 지금 민수기 21장이잖아요. 이 앞으로 조금 가서 민수기 14장에 가면 찾지 마셔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죄악을 저지릅니다. 참고로 시간적으로 보자면 민수기 14장은 오늘 본문이 민수기 21장보다 약 38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겁니다. 민수기 14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 보고를 듣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로 보고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싹 무시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어긋나게 보고한 10명의 정탐꾼들 말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어처구니 없게도 10명의 정탐꾼들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아이고야, 나 끝났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한 행동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깡그리 무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신이 아니다. 이러한 뜻이 담겨진 엄청난 죄악이 온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하나님께서 몰살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야말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어서 간신히 용서를 받았는데, 자, 그런데 민수기 14장에 있었던 그와 같은 엄청난 죄악이 오늘 본문인 민수기 21장에서 또다시 재현될 조짐이 나타납니다. 저길 보셔요. 백성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 다음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그 민수기 14장에 있었던 그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그 죄악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원망한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모세만 원망했다는 게 아니죠. 누구를 원망한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민수기 14장에 있었던 엄청난 죄악이 민수기 21장에서 또다시 재현될 조짐이 나타났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38년 전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함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는데, 오늘 본문인 민수기 21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민수기 14장과 똑같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에 있었던 그와 같은 엄청난 죄악이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엄청난 죄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불뱀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의 결말,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화면 통해 민수기 21장 7절로 9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건은요,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데, 자, 그러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된 메시지, 그 밖에 중요한 메시지는 다 생략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의 결말, 결말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보셔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났습니까? 아주 쉽게 그냥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들에게 많은 백성들이 물려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걸로 끝이 났습니까? 불뱀들에게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끝나고 있어요? 아니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어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저기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그 다음 어떻게 됐다고요? 뱀에게 물린 자가 뭘 쳐다본 즉?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어요. 이거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예요. 뱀에게 물린 자가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런데 그 물린 자 중에서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다라는 것, 이게 오늘의 결말, 결론이에요. 여러분,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보고 모두 다 살았다는 이와 같은 결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실까요?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 죽어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놋뱀을 만들어 달았어요. 그것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이 결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바로 그거예요. 예, 저것은 안토니 반 다이크라는 벨기에 화가가 그린 작품인데 그 민수기 21장, 우리가 방금 살펴본 민수기 21장의 결말 부분, 예? 결말 부분을 그린 겁니다. 자, 한 가지 문제를 드릴게요. 잘 보이시죠? 저 그림 중에 저 그림에 나오는 사람 몇 명이 나옵니까? 찬찬히 세보셔요. 하나, 둘, 셋, 쫙쫙쫙쫙쫙. 몇 명 나오죠? 10명이 나옵니다. 만약에 오른쪽 위에 이 손만 나온 사람까지 치면 그러면 11명이. 여러분, 이 안토니 반 다이크가 왜 저 그림 안에다가 10명 혹은 11명을 그렸을까요? 그냥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뭘. 예. 아, 화폭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지. 아닙니다. 예. 저 화가가 저렇게 10명 혹은 11명을 그린 것은 민수기 21장의 결말 부분을 정확히 묘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몇 개 지파로 이루어져 있지요? 12개 지파입니다. 그런데 저 그림 안에는 10명 혹은 11명밖에 그려지지 않아요. 이게 뭘 나타내느냐? 민수기 21장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불뱀에 물렸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뱀을 쳐다보고 살아난 사람,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아났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쳐다본 사람, 그래서 살아난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노뱀을 쳐다보지 않고 그대로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을 그리지 않고 1명 부족하게 혹은 2명 부족하게 그린 거예요.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도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보지 모두 살더라. 이 마지막 구절을,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냐 아니냐, 순종이냐 아니냐, 요걸 가지고 해석합니다. 즉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해서 본 사람은 살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인생학교를 통해서 배운 것,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 수 있는 게 정말 많은데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 있지요. 이 기도에 순종이라는 것을 적용해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기도의 시작은, 예, 기도의 시작도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정확히 따지면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동시에 기도의 가장 처음 출발점은 응답 이전의 순종이에요. 응답 이전의 순종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자세가 응답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내 마음속에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 주시는 것을 보고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걸 깨닫고, 그리고 나서 응답받은 것을 보고, 응답받은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보고 순종할까 순종하지 않을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가장 필요한 것, 나에게 가장, 지금 가장 있어야 될 것, 가장 적절한 것, 그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겠습니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런 순종의 자세를 내 마음속에 먼저 결정하고 나서, 가지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무당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 아이고, 이러이러이런 앞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무당한테 물어보는 거하고, 하나님께나 무릎 꿇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쭤보는 거하고 뭐가 다르지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 기도하며 여쭤보는 거하고 무당한테 물어보는 거는, 무당은 복채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헌금을 드리는 거래.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무당한테 물어보는 건요, 궁금해서 알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쭤보는 것은요, 궁금해서 알려고 기도하고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인생학교를 통해서 배운 교훈,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 모두를 위한 우리의 교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힘겨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한다는 것,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 오늘 주신 이 교훈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복되게 만드는 영적인 기초가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인생학교를 통하여 배운 교훈들, 오늘날 우리 모두를 위한 영적인 교훈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인생학교에서 고난이라는 과목을 만나 힘들어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 힘겨운 고난의 순간을 만나게 되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힘겨운 순간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기도에 응답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복되고 형통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